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전역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2020년 도쿄 여름철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이날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바흐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IOC는 계속해서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약 30분 동안 공식 회담을 했고 이에 앞서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45분가량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매우 성과 있는 방북이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북한 측과 많은 논의를 했고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방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며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했고 올림픽 정신과 더불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북한 조선중앙방송도 두 사람의 만남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흐 위원장에게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면서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두 차례씩 공연하는 한국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일행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착륙한 평양국제공항에 박춘남 북한문화상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김순호 관현악당 행정부단장 등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문화상 등은 공항 귀빈실에서 도종환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상 예술단 음악감독과 잠시 환담했습니다. 예술단은 공항에서 고려 호텔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한 뒤 공영 무대 중 하나인 동평양 대극장으로 이동해 리허설을 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측 방북단 일행은 조용필과 이선희, 백지영, 윤도현, 레드벨벳 등 가수들과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취재진, 정부 지원 인력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술단은 내달 1일 오후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측 예술단과 합동 무대를 진행합니다. 공연의 공식 명칭은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고 봄이 온다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1일과 2일 각각 평양 태권도 전당과 평양 대극장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엽니다. 왕의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내달 4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왕 부장의 방러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진행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중국 어권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타스는 왕 부장이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 지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서 일본도 방문합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왕 부장이 다음 달 15일께 일본을 방문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VOA 저녁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Houston, we have a problem. Houston,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은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달 탐사를 떠났던 미국 우주선 아폴로 13호의 미국인 사령관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센터에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지난 1970년 4월 11일 이륙해서 달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우주선 안에 있는 산소 탱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당시 달 착륙은 실패했지만 우주인들의 생환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요. 이 사건은 아폴로 13호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당시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한 인물이 바로 짐 로벨 사령관, 아폴로 13호의 선장인데요. 이 로벨 전 사령관의 90세 생일이 지난 25일이었더군요.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 언론은 미국의 유명 우주 개척자 로벨이 건강한 모습으로 9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애들러 천문대는요, 올 한 해 그의 성취를 기리는 행사 기획을 줄줄이 잡아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벨 전 사령관은요, 인류 역사상 달까지 날아간 단 24명의 우주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68년 아폴로 8호 조종사로 달 착륙에 이미 성공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 최초로 4번 우주비행 기록을 세운 그야말로 인류의 또 미국의 항공우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피오나 애플이 부릅니다. Across the Universe.
stumble blindly as they make their way across the universe. Jabberdale.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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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of laughter, shades of earth are ringing through my opened ears, inciting and inviting.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ccess. Access라는 말은 어딘가로 들어가다 혹은 접속하다 또는 접근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이달부터 시행할 한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로 자동차 한 대를 사거나 임대해서 장기간 타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자동차의 모델을 쭉 바꿔 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바로 그것이 액세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매월 일정액을 내고 원할 때 차종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용료에는 보험료와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자동차 임대료보다 비싼 만큼 자동차 애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이 독일의 BMW 회사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액세스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알고 보니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고급 자동차 회사들 볼보, 폴쉐도 대열에 합류했고요. 벤츠는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하네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행보에 전문가들은 우버나 리프트 등 누구나 쉽게 운전자가 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차량 소비 판매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바로 자동차 업체들이 젊은 고객을 끌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차량 소유 모델을 실험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초상화 금지 법안. 미 국회의사당 백악관과 연방기관 본부의 복도에는요, 대통령 또 주요 의원, 과거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내각 비서관의 이 초상화가 쭉 걸려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장 차관급과 각종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유명 화가를 초빙해서 유화로 초상화를 그려서 집무실에 걸어두는 관행이 있는데요. 그러나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이 수년간 지지해온 법안 덕분에 연방 기금이 더 이상 새로운 초상화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캐시디 법안 또는 공무원 유화 회피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정부 기금이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 상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미 연방 공무원의 초상화 작업에 들어간 공금은 40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초상화를 그린 공직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으로 4만 6,790달러를 썼는데요. 럼즈펠드 초상화는 퇴임 후 한참 지난 2010년 그의 은퇴 행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경질된 데이비드 셜킨 전 보훈부 장관의 아내의 동반 출장, 또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호화 집무실 가구 구입 등 강료들의 세금 낭비 논란을 보고받고 매우 화를 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26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지명한 데 대해 미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 강경하고 엄격한 성향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긴 어렵다고 제임스 주무알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 역량 제한과 확산 방지 등을 중단기 목표로 두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자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비공식 무역액은 연간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조속히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으며 전 세계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자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최대한 빨리 열리길 바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낀 중국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납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워싱턴 정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 갑작스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집권한 김 위원장의 첫 번째 해외 방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네.
북한 VIP가 탄 것으로 보이는 기차가 중국 베이징에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기차에 탄 인물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다. 아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장과 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라는 등 추측성 보도가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던 가운데 그 전문가들의 관측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전화 통화가 됐는데
네.
베이징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련 소식을 좀 들었습니까?
네, 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기차에 탄 인물이 김여정이다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을 때입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와일더 전 보좌관이 그 이스터 브레이크를 맞아서 이제 베이징에 가셨는데 베이징 내 보안 상황을 보면 중국에 온 북한인이 대통령급이 맞다고 말했. 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었는데 당시 저와의 전화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Oh, I you know, I'm pretty sure he was here.
Wow. Okay.
I don't think there's any question now that he was here. Because that motorcade was a head of state motorcade. That wasn't a motorcade for a sister. That was definitely.
네. 자, 그러다가 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하면서 방중 소식이 공식 발표된 거죠.
네, 이 북한과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차에 탔던 사람이 누구든 간에 북한으로 귀국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도 김 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서 만찬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하고 중국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내용이 어땠었죠?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고요. 김 위원장이 부인 니설주와 함께 특별 열차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서 숙소인 다오이타오로 향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이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고요. 시 주석과 정상회담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대화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부각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 그리고 시 주석의 회동 자체와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네.
중국 CC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북중 전통 우위가 양국 언론 지도자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라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먼저 시 주석이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에 대해 찬성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내용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한 것,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미국과 대화를 원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이 북한의 노력에 응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이 조선중앙통신에도 보도됐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북중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도로만 소개가 됐습니다.
네.
또 시 주석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북한 노동당이 기울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했다고 전했는데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에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하고요. 또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서 더 그렇기도 한데 방중 의도는 뭘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관련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아마도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강하게 요청했을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he came because he wanted to come. I think he came here before because they basically ordered him to come here and talk to them.
예, 그러니까 남북 미북 협상에서 좀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네요.
네, 사실 최근 중국이 뒤로 처져 있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로는 언제나 강조돼 왔었는데
네.
갑자기 미국, 한국과 이렇게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외감을 느끼니까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주고 싶었다는 해석입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는 중국이 포함됐고 중국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중국을 제외한 데 대해서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다는 건데
네.
이 역시 들어보시죠.
I think the purpose of his visit was really China forced him to come. Kim had planned that his first foreign trip would have been to
예, 중국의 조급함이 작용했다는 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한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 주재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전략적으로 북한의 친미제중 가능성 우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그 관세 문제, 경제 또 타이완 문제 등으로 견제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으로선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미국 어떤 반응인가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전해드린 건 처음입니다.
네.
이에 앞선 또 다른 트윗에는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는 작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해왔지만 이제 김정은이 북한 주민과 인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네.
백악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만난 건 좋은 신호다라는 건가요?
네, 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라고 말했고요.
네.
김 위원장이 지도자가 된 뒤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목격했는데 이것은 긍정적 신호로 간주한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고요. 또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대화 분위기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또 모순되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새 원자로를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가 완공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영국의 군사정보지인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가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건데요. 새로운 경수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경수로는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 북한이 연간 생산하는 플루토늄 추정치의 무려 4배 이상입니다.
네.
위성사진을 분석한 스탠포드 국제안보협력센터 분석가들은 2017년 경수로 주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실제 본격 가동이 멀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무기한 데 사용된 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contradictory, and by denuclearizing and talks, the way that should go is the United States will kee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until the North Koreans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period.
그러면서 벡톨 교수는 미국 정부도 이 원자로가 민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중 소식 또 이런 대화 분위기 속에 북한의 영변 새 원자로가 시험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 등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The Platters가 부릅니다. Only You 들어보시죠.
Only You Can to make all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to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이 탈북자들의 탈출기, 또 정착기를 담아 화제가 됐던 연극이 시카고에서 다시 공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공연을 지켜봤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극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가 미국에서 처음 공연된 건 지난 2012년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작가인 미아 정 씨는 당시 VOA에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My inspiration was in the summer of 2009, there were two female journalists from the U.S. that were abducted. Well, they were taken at the border mm-hmm. with North Korea. And it was a huge media frenzy. I was
지난 2009년 여름, 미국 언론인 유나리 기자와 로라링 기자가 북중 국경에서 북한 경비병의 체포, 억류된 사건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북한이 왜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궁금증이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미아 정 씨는 3년 후 You for me, for you,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를 내놨고 워싱턴에서 첫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워싱턴의 주류 사회에 북한을 주제로 한 연극을 미국의 전문 연극인들이 소개한 첫 사례였고 이후 미국과 영국, 한국 등 11개 도시에서 소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예술 활동이 왕성한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빅토리 가든 극장에서 지난 4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공연되고 있는데요. 영국계 미국인 여감독이 연출을 맡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여배우들이 주인공 탈북자 자미 역을 맡았습니다.
잡았다. 언니. 응? 언니.
어, 엄마 하지 마.
아, 저 죽고.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아유, 조심하라고. 아, 내가 한다고. 아.
어두운 조명 아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 당원 복장을 한 민희와 준희 자매가 강냉이 죽이든 그릇을 가운데 놓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으로 이 연극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라 언니. 앉으라. 쉬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준희야.
여보 언니 거야.
아 고마운데 괜찮아
제발 준희야. 언니.
아 나 차 좀 마시면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지 않나?
나 배 안 고파.
먹지 않으면 배복이 되지라나.
아 이따 나 괜찮아.
안 돼. 안 돼. 제발 언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라.
아, 좀 말리니까 왜 그래.
제발 내 말 좀 듣고 먹어주라.
야.
서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양보하기 위해서인데 동생 준이는 병에 걸린 언니에게 죽 한 수저라도 먹여보려고 하지만 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언니는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동생은 언니가 있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첫 장면부터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 김씨 정권의 우상화, 그리고 이런 체제에서 자매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식량난으로 부모와 자녀를 잃은 두 자매는 이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돌보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말반동으로 낙인 찍힌 후 탈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삶에 회의가 가득했던 동생 준희는 미국으로 가고 언니 민희는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북한에 남으면서 엇갈린 운명을 살아갑니다. 이 연극은 탈출 전후의 삶, 즉 북한 병원에서 뇌물을 바쳐 약을 구하지만 병세는 악화되는 언니의 상황, 탈북 후 미국에 온 동생이 소통과 문화 충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은 사실적으로 그린 반면 인신매매 등 탈출 경로에서 주인공이 겪어야 하는 상황은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두 자매가 우물에 빠지고 개구리와 대화하는 장면은 이 연극의 주요 장면인데요.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은 고작 우물 크기일 수밖에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주인공들의 갑갑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연출자인 엘리 그린 감독은 2015년 이 작품을 처음 읽고 난 후 깊은 영감을 얻고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지금이 가장 발표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feel like North Korea is obviously in the media right now, very heavily. But this is a story about, you know, a very human story from North Korea, rather than what we're being presented with in the American media.
So, 매우 무거운 미북, 남북한 현안을 언론이 매일 보도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간적인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린 감독은 자신도 영국 출신 이민자라며 이민자로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자신의 이민사가 북한 주민의 이민과 다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감독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얼마나 고립됐고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른다며 연극을 통해 이해 폭이 넓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연극에서 언니 민희 역할을 맡은 헬렌 주리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가정 환경이 한국의 전통 가정과 다르지 않다면서 북한 자매 이야기에서 공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씨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와 탈북자 증언 자료 등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대에서 고민했던 건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 등인데 이 연극에서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서 배고픔은 그냥 마켓 가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크레딧카드도 있고. 근데 거기 내 이렇게 배운 거는 북한에서 배고프면 뭐 어디 먹을 거가 없잖아요. 아니면 있어도 like 조심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런 like 느낌 몰라요. 솔직히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 예.
헬렌 씨는 이 연극을 통해 배운 게 많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도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Oh gosh. There is always hope. Always hope. Yeah. Yeah, don't give up. There's hope. Thank you.
연극을 관람한 미국인들은 북한이라는 소재에 흥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남성 스펜서 씨는 북한에 대한 공연을 보기에 이보다 좋은 때가 없다며 자매가 우물에 빠지고 개구리가 말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It's a great time to be having a show. I mean, specifically about Korea. I mean, it's so much in the news right now. And
이 연극을 두 번 봤다는 20대 여성 키라 씨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잘 몰라 이해가 어려웠지만 자매가 보여준 사랑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말했습니다. 30대 미국인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권력과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huge message of the power and trust in
북한 정권 아래서 자매의 삶이 망가졌고 그럼에도 자매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매우 강력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극을 관람한 탈북자들은 연극 한 편에서 북한을 다 보여줄 순 없지만 매우 잘된 작품이라는 반응입니다. 올가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데비 양은 주인공들이 탈북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분들 중에 이제 가족이 다 함께 같은 곳에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뭐 누구는 한국에 가게 되고 누구는 중국에 가게 되고 누구는 미국에 가게 되고 아빠랑 저랑 그리고 아빠 친구랑 있었는데 솔직히 아빠 친구는 못 건너오셨으니까 네.
데비 양은 탈북 과정에서 주인공의 인신매매 경험을 상징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걸쳐서 간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그 한 그릇도 안 되는 밥 가지고 아픈 몸인데 네 그렇게 아프게 아 사양하는 그 모습도 참 아팠고 네 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깼으니까 그렇게 굶으며 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대여행가는 우리나라에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 네
시카고에서 대학에 다니는 조나단 김 씨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이 이제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점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점이 마음에 와닿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생활과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한 어떤 자유와 어떤 collective 그런 culture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사회와 이제 이런 상대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조나단 씨는 동생 준이의 탈북 후 미국에서의 일상을 통해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비밀리에 과거 멕시코 지도자였던 산타 아나에게 대표를 보냈습니다.
이 산타 아나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준다면 나도 매각에 동의하지요.
산타 아나는 귀국한 뒤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산타 아나는 4개월 만에 2만 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승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고요. 산타 아나는 멕시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2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1848년 2월 2일 미국과 멕시코는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미국에 넘겨주고 텍사스 남쪽 국경은 리오그란데 강으로 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합중국의 영토는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국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더 이상 전쟁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그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평화 조약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와 멕시코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즉각적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속한 답변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 남부와 북부는 새 영토에서 노예 제도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연히 노예를 허용해야죠. 허용해야 하고 말고요. 새 영토에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부인들의 주장대로 새 영토에 노예를 허용한다면 노예 제도가 확산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의회는 결코 새 영토에 노예를 허용해선 안 됩니다.
아니, 의회가 뭔데 허용을 하고 말고 정한다는 겁니까? 의회가 새 영토에 노예 제도를 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다고 어느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의회가 새 영토 노예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누가 그러냐고요?
어디긴 어딥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의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고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모두 의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의회가 노예제도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켜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면 앞으로도 그런 거죠.
이러니 북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노예제도 처리는 말이죠. 의회가 아니라 각 주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주의 권한입니다.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텍사스가 주로 합병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의회에 노예 문제 결정권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뉴멕시코 지역의 노예 문제에 미주리 타협안의 경계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주리 타협안의 적용 범위를 서쪽의 태평양 연안 지역까지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치령의 경계선 북쪽 지역은 노예 해방구로 남아있고 남쪽은 노예 허용구로 남겨두는 거죠.
미주리 타협안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 영토에 정부를 수립하자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노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라웨어 출신 존 클레이튼 상원 의원이 새 영토의 노예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원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고요. 클레이튼 상원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6일 이내에 타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명의 휘그당원과 4명의 민주당원, 그리고 북부와 남부에서도 같은 수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오레건은 자유통치령으로 노예제를 불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는 지방의회가 노예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못하는 만큼 이 두 곳의 노예 문제는 모두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타협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의회는 오레건의 통치령 정부 수립안을 통과시켰고요. 오레건은 노예를 금지하는 자유의 통치령이 됐습니다.
적은 표 차이로 오레건이 노예를 금지하는 주가 되자 존 카룬 상원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인들에게는 불리한 표결이었고 무엇보다 남부 출신 의원들이 노예 반대 통치령 설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레건이 노예 반대 통치령이 되고 얼마 뒤 의회는 회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1848년 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합중국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이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행정부 출발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큰 계획들을 세웠었죠.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문제와 독립된 재무부를 창설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영국과 오레건 경계선 문제도 우선 과제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를 미국 영토로 합병시킬 계획도 세웠었지요. 다행히도 제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처음 계획들이 거의 다 잘 됐습니다.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데 이만하면 국가를 위해 제대로 봉사한 대통령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계획했던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오레곤 문제는 영국과 타협을 이뤘고 1846년에는 정부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재무부를 다시 설립해 정부 자금을 더 이상 민간은행에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처음 행정부 출범 때의 계획대로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도 대폭 낮췄고 멕시코와 맺은 협정에 따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멕시코까지 미국 영토로 합병시켰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 The Fray가 부릅니다. How to save a life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